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6월까지 1학기를 감사하게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송정미 찬양 리바이벌과 또 종교개혁 500주년 대강좌 후에 오늘 다시 수요 성경공부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이전에 살폈던 본문이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저희들이 순서대로 살펴왔던 본문이 열왕기상이고 열왕기상 14장까지 살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펼치는 본문이다 보니 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열왕기상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1장과 2장에는 다윗의 죽음 또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 세워진 솔로몬이 그 유언을 받들고 이후에 정리해야 할 사람들을 정리하는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후 3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모두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한 일, 왕궁을 건축한 일, 또 그의 지혜와 여러 대외적으로 나타났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이 모두 22장으로 구성된 것을 봤을 때 그의 반에 해당하는 11장까지의 본문을 솔로몬에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저자가 다윗 왕국 이후에 그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를 많이 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장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여인과 신을 사랑하였다고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그 사실은 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는 외교적으로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듯 보였겠지만 정작 마음이 돌아선 그때에 이스라엘의 분열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다른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이 두 나라의 역사에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가며 조명하면서 그 각 나라들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열왕기상 15장은 남유다의 왕인 아비암과 아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두 24절인데 1절부터 8절까지 그 3대 왕인 아비암에 대해 말하고 있고 9절부터 24절까지는 아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17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아비암입니다. 그 아비암이 3년간 통치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17년에 비하자면 이 3년이라는 통치 기간은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통치 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이 정치적 상황이 불안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요동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삶 또한 흔들리게 될 터이고 더군다나 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권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후에 아비암에 대한 본문을 보며 왜 그는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핵심은 사실 통치 기간이라기보다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힌 데 있습니다. 본문은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살롬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아들은 솔로몬과 압살롬일 것입니다. 압살롬은 무엇보다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을 성공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결국에 실패하고 죽임당한 왕입니다. 반역에 실패한 가문의 자녀로서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가 보냈을 시간은 처참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죽임당한 아버지, 또 새로운 솔로몬 왕권 아래서 죽은 듯이 살아가야 했던 마아가가 이 가슴에 품고 있을 분노는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그 분열의 틈을 타서 르호보암 왕의 두 번째 아내로 다시 왕실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의 두 번째 왕비로 왕실의 마아가가 복귀했을 때 전국의 상황이 역대하 11장을 통해 살펴보니 이러합니다. 당시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이었고 첩이 60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본받은 것 같습니다. 아들은 28명이었고 딸이 60명이었으니 이 그 아버지의 그 후대 왕권을 차지하려는 이 권력 다툼이 얼마나 심했을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조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아비암이 왕이 될 때까지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수많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아들들과 왕후들을 물리치는 이 모략의 시간이 있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3절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2절에서 어머니가 나왔다면 3절에서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비암 왕은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합니다. 실로 두려운 말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세계입니다. 자녀들은 세상을 절대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책에서 아무리 도덕과 윤리, 바른 생활을 말해도 부모의 삶이 아이들의 뇌리에 각인되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언어, 부모의 행동, 부모의 가치, 부모의 태도, 부모의 신앙은 상당 부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나는 이러저러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말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비암이 왕이 되기까지 그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수많은 말과 모략을 쓰면서 살았고 또한 그의 아들 아비암을 단돌이 시켰을 것입니다. 아비암은 그의 어머니가 권력을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고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아비암이 어디서 정치를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이구나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실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비암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사이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아비암의 업적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암은 그저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부모의 죄를 답습하며 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시대와 다름없이 아비암의 시대는 죄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역사가는 아비암을 평가하면서 그의 행동은 아버지를 닮았고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다윗이라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 그날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손에 들어오는 힘과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에 취해서 마음대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살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다윗 왕조가 왕위의 기준점과 같이 제시되는 것은 다윗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왕위가 가지는 그 본질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다윗의 말이 담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의 일부이지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왕위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왕좌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왕좌를 주신 하나님을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왕위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도 왕좌의 그러한 본질을 한결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우리아의 일로 실수하기는 했지만 역시 그는 평생에 이 왕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여호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통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좌에 있으며 왕좌의 본질을 알아가고 또 아비암은 왕좌에 있으며 미처 그 본질에 닿지 못한 채 죄를 지으며 살아갔듯이 저희들 또한 삶에서 저마다의 자리 위에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되어 있고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 안에서도 저마다의 역할과 자리 위에 살아갑니다. 내가 드디어 이 자리를 가졌으니 이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생각할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서 그 자리를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 자리가 가진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혹은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서 자식을 훈육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모라는 자리가 가진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양육은 조금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32회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돕고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그 신앙 고백서를 받고 정리하며 읽을 때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아기가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한결같이 그 고백서에 고백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남은 생을 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러이러이러한 말씀을 따라 양육하겠습니다. 이 부모됨과 양육함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가겠다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다르겠지만 그 본질을 가만히 더듬어 가다 보면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자리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확인하고 살아갈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의미를 가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4절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 아비암의 암울한 통치 속에서 그냥 이 남유다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비암은 이 왕위의 본질을 잃고 남유다를 통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을 섬겼던 다윗 왕을 기억해서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제가 4절을 공동번역으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보아서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의 뒤를 이어 불씨를 지킬 사람을 주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비암은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남유다 가운데 불씨를 지켜서 등불을 비출 사람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희들이 이 아비암 이후의 아사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압살롬의 땀이더라.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41년에 이릅니다. 아버지 아비암 3년, 르호보암 17년에 비한다면은 유다 왕국이 굉장히 정치적 안정기를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절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와 동일하게 마아가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마아가는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였고 그러므로 아사는 마아가의 손자이겠지요. 아사에게 마아가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머니라고 기록됩니다. 할머니였던 그 마아가가 당시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할머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왕권을 꽉 잡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줄을 섰을 것입니다. 이러한 꽉 차여진 틀과 같은 왕실의 분위기 속에서 아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본문 11절부터 본문은 반전을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는 아버지와 달랐고 할머니와도 달랐습니다. 아사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분명히 아사가 자란 그 토대는 아버지 아비암이었고 할머니 마아가였는데 그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와 당부를 들으며 살아왔을 터인데 또한 그 당시 왕실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이 그 왕을 움직이고자 했을 것인데 그 한밤중 같은 왕궁에서 아사는 그 왕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살핍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왕을 주목합니다. 이것이 왕의 본질이구나. 그는 왕위를 자신이 누려야 할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았고 왕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을 마주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쫓아내는 일이었고 없애는 일이었으며 피하는 일이었고 찍어 불사르는 일이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며 정화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쫓겨난 남색하는 자들은 신전에 있던 이 우상 앞에 섬기던 창기들을 말합니다. 신을 흥분케 하려던 그들의 음란한 종교가 쫓겨남을 당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사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앱니다. 조상들이 오랜 시간 걸쳐서 세운 우상을 없애려고 할 때에 아사는 얼마나 큰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해오던 그 경향을 거스르고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이 쌓아온 역사와 문화는 왜곡된 것이었기에 그는 개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실권자인 어머니로 불리던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폐위합니다. 이것은 단지 할머니와 등지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아가를 지지하던 그 모든 세력과 등지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자신의 이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멈춤 없이 이 왕위의 근간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왜곡된 모습들을 바로 잡아갑니다. 저희들은 아사가 이렇게 단호하게 개혁한 결과들을 단편적으로 마주합니다만 이 개혁을 진행해 가던 아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이 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신이 왕권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가족들과 왕국을 지탱하는 듯한 사람들을 등지고 홀로 가야 하는 고독한 길입니다. 아사의 마음은 얼마나 흔들리고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이 개혁을 밀어붙여서 아사가 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아직 산당이 남아있기는 했으나 그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온전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증거는 여호와의 성전에 성별하여 드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금과 은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릇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금과 은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금과 은을 성별해 드리는 그 아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사는 가족들마저 반대하고 자신을 위협할 때에도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 시야에서 볼 수 있었고 자신의 왕위의 근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봉헌하며 서 있는 아사 왕의 모습, 그것이 그의 개혁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은 이처럼 두려움과 흔들림이 여전한 삶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에게, 멈추어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사가 하나님을 따라서 개혁을 단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서치라이트를 비춘 듯이 앞이 훤하게 보이고 끝이 보이는 길이 아니었고 때로는 전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등을 의지해서 구덩이를 피해 가기도 하고 가야 할 길을 찾기도 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아비암 이후에 아사 왕의 업적을 칭송하고 개혁을 단행한 아사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만 한편 이 아사 왕의 평생에 남은 하나의 오점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 일생 동안 있었다고 말합니다. 더듬어서 살펴보면 아버지 아비암의 시대에도 또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시대에도 이 남과 북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갈라졌으나 그들은 동족입니다. 한 왕과 그 왕의 통치 안에 지내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전쟁을 하면서 뺏고 빼앗으며 죽이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한 노릇입니다. 아사왕은 이런 분열의 왕국 전쟁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사왕이 직접 초래한 모습이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시작된 거부할 수 없는 역사였고 상황이었습니다. 아사가 왕실과 유대왕국 내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바로잡으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외적인 상황까지 모두 평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개혁을 이루면서도 한켠의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늘 공존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민한 지점에서 아사왕은 다시금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문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초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초 지금 아사가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그 약조를 깨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데 떠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본문 18절입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서 은금을 모두 다 가져다가 베나닷에게 바칩니다. 15절에서 그가 개혁을 하는 중에도 한결같이 성전에서 성별한 은금을 받들어 드렸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국가의 위기 상황이지만 그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보이는 지점입니다. 성전의 은과 금이 이방 왕에게 드려지는 모습은 아사가 위기 상황인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역대 상하 본문에도 이 동일한 왕들을 조명하는데요.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에 대한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기록에는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이 조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본문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열왕기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 이후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니라는 선견자는 아사왕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꼬집어 말합니다. 이전에도 아사 왕은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군대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해갔듯이 그는 외교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였지만 아사왕은 지금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능력도 오랜 추억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고 바로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람왕을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대하 본문에서 자신에게 직언을 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것을 볼 때 아사 왕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데요. 역대하 16장 1절을 살펴보면은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이 41년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 말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36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오늘 역대 하의 말씀은 아사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은 이렇게 아사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왕위가 안정되고 정국이 안정되고 모든 것은 익숙하고 능숙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36년만큼 쇠하여져가며 아사는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생명을 소진하면서 살아야 하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그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해마다 계속되는 이 시간의 시험 앞에서 개혁자 아사는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역대하에는 이후에도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말년에, 그러니까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났다고 하는데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의원을 찾았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아사에게 닥쳐온 그 위독한 발의 병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사 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통치의 말년에 흐트러진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두고 온전하게 그 통치를 마무리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만 아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병과 전쟁, 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일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상을 통해서 아사를 세워가고자 하셨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생을 향해 베푸시는 긍휼이며 이끄시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비암과 아사에 대한 이 본문을 마치면서 세 가지 점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유다의 왕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인 마아가도 유다의 중요한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그 왕위가 가지는 그 권력이 가지는 본연의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을 따라 그 왕권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이 대조적으로 다윗은 자신에게 이 자리를 주신 분을 기억하며 그 왕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통로로서 그 왕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로 자녀로 또 상사로 직원으로 집사며 장로와 권사로 사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저마다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이면에는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이 삶의 자리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부모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직분자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할지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지닌 이러한 맥락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확인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남유다 르호보암 17년, 아비암 3년에 통틀어 이 20년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등진 역사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싹 틀 수 없어 보이는 이 유대 왕들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은 등불을 허락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왕의 아들인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 가운데 새로운 불씨를 지켜가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당장 한 해 한 해를 바라봤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시대를 통틀어서 바라볼 때에 우리 인간의 역사를 향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의 언약에 근거한 성실한 사랑을 한결같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비단 남유다 한 나라의 역사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당신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사가 태어난 환경은 그가 어찌할 여지가 없는 아주 견고하게 짜여진 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할머니를 볼 때에 우리는 다른 기대를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불씨를 주시고 그의 눈앞에 나타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는 부모와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 절대 우리가 변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상황들, 또 전쟁이라는 이 불가변하는 듯한 시대의 상황들, 이 병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몸의 쇠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조국과 병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눈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시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해야겠음을 알게 됩니다. 36년의 세월 앞에 마음이 굳어진 아사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며 능수능란한 정치인일지 모르겠으나 그의 경력과 경험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는 담이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면 그 담을 허무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지난주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 대강좌에서 3일째 그 배덕만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500주년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교개혁 500회가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개혁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익숙하고 능숙한 신앙과 삶은 멈추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묵상, 우리의 이웃사랑을 해마다 개혁하며 새롭게 해갈 때에 우리는 세월이라는 이 거대한 시간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상 1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나뉘어지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등불을 비추시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길을 따르는 불씨를 지키는 사람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나라와 또 저희 개인의 역사 가운데에도 저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식별할 수 없는 어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등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이 주신 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불씨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 저희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